민수기 23번 메시지 여정 여덟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반역, 즉 민수기 16장이 묘사된 반역에 이릅니다. 이 반역은 15장에서 명령과 경고를 삽입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반역, 보다 심각한 실패. 첫 번째 반역은 진 끝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악한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역은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두 장로와 연루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정탐한 자들 중 불신자들에 의해 일어난 네 번째 반역 후에 몇몇 인도자들이 반역했습니다. 이번의 반역은 대규모였습니다. 그것은 250인 이상 연루되었습니다. 반역자들, 우리는 먼저 반역자들이 누구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 레위의 후손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동일한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 끝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심지어 레위인들 가운데 인도자로서 그는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출생에 따라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인도해야 했습니다. 회중의 250인의 인도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및 온과 더불어 회중의 250인의 인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으로부터 선택되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은 반역하는 영이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적셨을 때까지 확장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반역은 통치의 중심을 거스리는 것이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큰 공경이 되었습니다. 반역의 원인, 지위와 권력을 위한 다툼. 반역의 원인은 지위와 권력을 위한 다툼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 직분, 즉 제사장의 봉사가 있었고 레위인들에게는 그 다음 가는 레위인의 봉사가 있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이 가르치듯 반역자들은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비난. 3절에서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말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이 반역의 근원 혹은 요인이 권세를 위한 다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지위와 권세를 위한 다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회에서 일한 다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더 많은 권세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세의 반응. 16장 4절부터 11절까지와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엎드림.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은 이 반역에 대한 그의 반응에 있어서 모세가 겸손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의 지위에 섬. 비록 모세가 겸손하여 엎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대표 권위로서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라와 그 일행을 꾸짖으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권세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참된 상황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반역자들과 그들이 거스려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혹은 위임받은 권위로서 모세는 이 일을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으로 말씀하시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심판하시도록 했습니다. 매우 노함. 모세는 매우 노하여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시도록 기도한 모세의 기도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로 인해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냄.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막으로 오도록 했을 때 그들은 올라오지 않겠노라고 매우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곳 민수기 16장의 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세에 대한 야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거리입니다.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침식시키며 그분의 백성들을 손상시키는 다람쥐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직면한 모세의 대담함에 경탄합니다. 그는 극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은 그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안배된 군인 그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오침한 이 형제님과 함께 중국 대륙에 있었을 때 나는 그가 여러 번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기가 힘들었으며 정죄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했듯이 최선의 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네 형제님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손상을 입은 것은 교회였고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손상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모든 소란으로부터 몇 가지 적극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위에 대한 야심과 권세를 위한 다툼은 우리의 피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야심과 다툼은 남성들 가운데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스려 반역했던 것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나는 이러한 반역이 미리암에 의해 선동되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자매가 뒤에서 숨어서 반역을 선동했던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형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야심의 두더지를 경계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 중 첫 세대는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지 않았고 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와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두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읽어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권력 다툼이 교회 생활의 초기부터도 그곳에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부부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거짓말은 일종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이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서 끝에서 권력을 위하여 다투는 사람 디오드레베를 언급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권력 다툼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우리 각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은 우리의 참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한 조만간 우리는 시험받고 드러날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있는 반역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반역은 진 끝에 있으며 어떤 반역은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 있었고 어떤 것은 인도자인 모세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제 16장에서 250명 인도자들이 반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망해 볼 때 우리는 권력 다툼이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 안에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60년이 넘는 동안 이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 몇 년간 봉사하면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일 장로들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35년에 상해에서 어떤 통역자가 소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승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네 형제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으며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인도 직분은 나에게 맡겨졌었습니다. 혼란을 이용하려고 했던 형제가 내게 왔지만 나는 그에게 어떤 적극적인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동역자는 이 형제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위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권력에 대한 그들의 갈망과 지위에 대한 그들의 탐심이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마음이 상했고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수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도록 도와주는 안내도를 제공합니다. 16장에서 모세는 대규모의 반역, 즉 250명의 인도자들의 반역에 직면할 때 담대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옹호하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자들, 특히 인도자들은 강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회막에 오도록, 즉 주님께 오도록 청했을 때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스로 그들 위에 통치자가 되고 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때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유창하게 했으며 완고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반역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며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만국의 주이시며 가장 높은 권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께 이러한 것들을 아뢰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관하여 우리는 주님이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에 의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반역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